8월 10일 목요일 오늘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창세기 42장 전반부, 17절까지의 전반부의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그를 버렸던 형들과의 조우를 통해서 긴장이 약간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화에 대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시작점, 바로 그 발단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여기서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이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41장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해몽을 해줌을 통해서 장차 애굽과 근동지방, 즉 가나안 지역에 일어날 7년의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탁월함과 지혜를 본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는 7년 대기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실제로 7년 풍년 후에 7년의 대기근이 시작되어서 모두가 굶주리고 있던 바로 그때 바로 지금 말하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과 형제들 간의 그 관계의 회복,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그 모든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오게 되는 그 이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은 애굽의 곡식이 풍성하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열둘이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와 있고 지금 11명이 그 야곱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10명을 그들은 애굽 땅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형들 10명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지만 누가 야곱의 곁에 남게 됩니까? 바로 야곱의 막내 아들이자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 베냐민은 야곱이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그의 곁에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생각에, 여기서 그는 바로 야곱이죠. 바로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로 재난, 어떠한 재난일 수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그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고 베냐민은 자신의 곁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재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손이라고 합니다. 바로 치명적인 사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미칠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그 의미를 보면 마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직역해 보면 치명적인 사고가 그를, 바로 여기서 그는 베냐민을 의미합니다. 그를 우연히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자신의 아들 요셉, 그 요셉처럼 그와 비슷한 재난이 남은 베냐민에게,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 라헬, 라헬의 유일한 혈육인 바로 그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에 보낼 때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팔고 있던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7절에서 9절까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알고 있었지만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그 시점에서 형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그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드디어 20년이 흘러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 온 정탐꾼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겁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요셉의 형들은 11절로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바로 모두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인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3절로 우리는 12명의 형제였지만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형들 중 한 명을 가나안에 보내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명하고는 남은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 17절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로 이 지금까지의 이 내용이 1절에서 17절까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러한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단순한 그냥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진행 정도로만 보이는, 사건의 전개로만 보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성도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단순히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프지도 않을 것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성공할 것이고 돈도 잘 벌고 절대 나는 불행이 닥쳐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의 성도분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기복주의 신앙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고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늘 건강하고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나에게 닥쳐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또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백성들도 언제든지 절망에 빠질 만큼 큰 고난의 시기를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장으로,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도 그와 그의 가족들도 이 7년의 대기근이라는 큰 고난 앞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자식들을 그 애굽을 보내는 그 기근,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 재난이 미칠까봐 막내 아들은 보내지 못할 만큼의 그 두려운 상황마저도 야곱에게 닥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죄로 인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로 인함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님이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동안 필요한 만큼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야곱의 가문에 닥친 기근이라는 이 고난은 당장은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그 요셉과 극적인 화해의 배경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구속사의 중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전체 사건의 전환점, 바로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7년의 대기근이라는 이 고난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티핑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리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안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능력의 하나님,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죠. 성도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지고요. 우리가 정말 사모했던,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함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난으로 지금 다가온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요, 이 예배라는 것이 저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교만과 위선에 대한 징계와 심판일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이의 고백처럼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련의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둘 다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바라보던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다시 집중하며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일대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유다가 패망하고 나서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성전, 무너져 버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탄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보지 않고 건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전무하며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인고의 시간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송가 384장 2절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인구의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내 가족이 정말 힘들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숱한 어려움과 그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부어주시면서 내가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이 비록 가라다 할지라도 나의 앞에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 어떠한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회로 우리가 삼게 된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고난의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며 안디옥교회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당면한 모든 일들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기아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릴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마저 선하게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며 정말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섬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춰 있지만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전도의 사명 잘 감 당할 수 있도록 내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비춰질 때 세상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